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1년 10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으로 변화의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참으로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7장까지 살피며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을 쓰며 가진 유혹과 회방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정말 빨리 지었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백성이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의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즉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요청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것이었으니 참 놀랍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고 행했던 성벽 쌓는 것이 마치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을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마음으로 성취해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실천에 옮겨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서 일을 하여 무엇인가 함께 성취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삶에서 느끼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내가 아팠던, 그래서 내가 기도만 했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나았을 경우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느껴보고 또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하여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낭독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낭독했으니 몇 시간은 읽은 것입니다. 참 그것도 대단하죠. 제 아이들은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설교 몇 분이에요? 하고 물어봅니다. 제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도 왜 이렇게 길어요? 하는 말이 나오죠. 누구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설교가 30분을 넘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몇 시간 동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물문 앞의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함에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다고 또한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 약간 높은 단상 같은 곳에서 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칠 때 온 백성이 일어섰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니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쳤습니다. 또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 그려보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멋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율법을 깨닫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아멘. 마치 지금 교회에서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니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백성들 사이에 한번 자신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2일 동안 밤낮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었던 일, 수많은 외부의 방해를 목격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었던 일들, 페르시아의 타국 생활에서 느꼈던 괄시와 차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의 그 길었던 여정, 누구는 그동안 아팠었겠고 누구는 병들어 죽기도 했겠고 누구는 다치기도 했겠죠. 그리고 힘든 과정을 이기고 드디어 완성된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고 얼마나 마음이 또한 한편으로는 아팠고 또 얼마나 그렇게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울었습니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했죠. 이렇게 단체의 아픔과 단체의 고생이 있었을 때 울음은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의 울음은 옆으로 퍼져나갔을 것이고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두 울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마도 부모가 옆에서 우는 것을 보고 또 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울 때 따라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글자도 읽지 못했을 때 아주 순간의 장면이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를 쫓아서 마이웨이라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따라갔습니다. 저를 아마 놔둘 곳이 없어서 어머니가 데려가셨겠죠. 저는 글도 못 읽고 영화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멀뚱거리며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상당히 감격스러운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끝날 때쯤, 클라이막스 때 어머니가 옆에서 막 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는 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우는 얼굴을 보고 막 따라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울었겠죠. 그들은 아마도 우선 그렇게 그들이 경험했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무언가 일이 해결된 해방감에서 또한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런 감정으로 울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단체가 함께 느끼는 그 공동체의 감격은, 그리고 그 감정은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죄에 대해서 느끼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십니다. 마치 밭을 가는 쟁기가 밭을 긁으면서 지나가면 깊은 고랑이 생기며 땅 아래에 있던 흙이 뒤집혀 올라오듯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자리에 내 마음이 뒤집혀져서 내 숨겨놓았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3시간이 넘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뒤집혀졌고 엎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울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가 보였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것이 보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그들이 나라가 이방 민족에 빼앗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았을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께 그간 경배 한번 드리지 못했던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겠죠. 자신의 죄를 깊숙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어떤 의미로 우리 마음의 경계를 내려놓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론 내 마음을 열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 감정, 내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모든 눈물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해야 되죠. 드라마에 감동하여 흘리는 눈물, 억울하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 내 사정이 딱해서 흘리는 이러한 눈물, 그 눈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눈물에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은 존재하고 있죠. 그곳에 눈물의 제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희생 제물도 그 눈물의 제단에서는 필요치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인생의 슬픔 가운데서 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단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어쩌면 심리학적인 슬픔과 비통의 해소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숨을 쉬고 마음을 정리하고 휴 하고 긴 날숨을 내쉰 다음 일어섰겠죠. 그런데 이러한 눈물, 우리가 흔히 흘리게 되는 이러한 눈물, 카타르시스적인, 그래서 뭔가 눈물과 함께 내 슬픔도 좀 내려놔진 것 같은 느낌의 눈물. 이러한 눈물은 마음을 가라앉혀 슬픔을 순간 작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평안함 혹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그러한 변화를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슬픔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우리의 슬픔이 변하는 순간은 우리의 슬픔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정말 pure, 순수한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러나 세상을 완전히 이기는 그러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이 느낀 첫 번째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날이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거룩은 너무도 완벽하고 순수하여 죄 많은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창조물을 뛰어넘는 것이고 세상의 삶과 너무도 차이가 크기에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느끼는 순간 머리를 숙이고 자신이 정말 작음을 그 무서운 세상이 나에게는 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작은 것임을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작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높음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슬픔이 그 하나님의 거룩의 크기와 비교되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천체학자가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흔히들 많이들 비교를 하죠. 마치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또 수천억 개가 모인 은하계 밀키웨이라 불리는 이 은하계는 대략 그 크기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이 10조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가 하면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이 은하계가 또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이런 엄청난 스케일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나의 지각을 그냥 초월하여 압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그런 2천억 개의 은하계 중 하나의 은하계에서 2천억 개 중에 하나 그 안에 또 2천억 개의 태양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태양계에서 또 그 중의 하나 지구에서 여러 대륙 중에 또 북미에서 또 그 큰 땅덩어리 캐나다에서 또 밴쿠버에서 이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을 느끼는 감정이 이런 우주의 크기 앞에 놓이는 나를 느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주를 보는 사람은 내 인생이나 나 자신의 존재가 좀 작게 느껴지겠죠. 우주의 크기를 실감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드는 공통적인 생각은 야, 그래서 인생이 뭐 있나? 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엄청난 크기 앞에 압도되는 것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니,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다르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단지 슬퍼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의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쁨이 그대로 내게 전해져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내 형제 자매 중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눔이 있은 후에 크게 기쁨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밝히 드러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을 정말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제 활동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전 주에도 인용을 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에 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여서 여러분에게 오는 기쁨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그러한 경험이죠. 사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슬픔이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기쁨으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여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깨닫고 형제자매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면서 나오는 그 기쁨은 내 슬픔과 내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다음 단계는 회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슬픔이 있을 때 혹은 내 상황이 어려울 때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주는 힘을 깨달아 나의 삶에 옮기고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교제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회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현재 엉망이 된 나의 상태가 이전의 상태로 혹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우선 생각합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재 내 어려움에 대한 상황 회복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 상황을 되돌려 달라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은 즉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17절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성벽만 다 지었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어쩌면 지금부터가 실제 생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하면 다 끝난 것인가요? 결혼 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직장을 가지면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어쩌면 더 힘든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임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 움직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를 쫓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만약에 다음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래서 다음 단계의 회복을 위해서만 또 집중을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순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회복, 우리 문제의 해결이 그 다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을 때 그 후에 삶의 회복과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순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전해져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의 회복 그 자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뭔가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우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올바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렵거나 슬픈 상황을 변화시켜 기쁨과 회복으로 그것을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변화를 주시는 분, 거룩이 무엇인지 실제 내 삶에서 보여주신 분, 말씀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기쁨의 소망을 주신 분, 비통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 바꾸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은 사실 죄를 지은 아담에 대한 저주 중 하나였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그 땀을 피로 바꾸시는, 그래서 곧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 죄를 씻으시는 놀라운 변화를 만드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리 킹이라고 얼마 전에 코비드로 인해 사망한 CNN 방송국의 유명한 진행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뛰어난 인터뷰 기술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CNN의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랫동안 그는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어떤 다른 방송에서 또 다른 진행자인 브라이언트 검벨이라는 사람이 레리 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레리 킹 쇼에 하나님이 나오신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자 레리 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들이 정말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레리 킹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음에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 질문인가를 알고 있었죠. 문제는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그가 믿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말이죠. 우리는 진정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곁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실 아까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어 우리 스스로 가치 없어함을 느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오직 이 지구만을 특별히 만드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수많은 별을 만드시는 데는 단 하루만을 사용하셨고 지구와 그 환경과 그 안에 생명을 만드시기 위해 나머지 5일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특별하게 지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우리 인간이 살게끔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 모두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심 모두 정상적인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상황의 회복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 바로 오늘이 그런 변화의 시점이 되시기로 결심하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또한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것을 결신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